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우 박사가 김재일 위원장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청 정치를 비교 분석한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 박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발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그 독재 정치의 기본 속성이 권력을 승계받게 되면은 일단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엘리트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자기에게도 충성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떤 검증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이제 그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네. 이제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를 보니까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일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보자. 어떤 차이가 있나. 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 네. 지난 3년 반 사이에 발생했던 예. 그 주요 숙청 사건들 간단하게 정리를 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2년 들어서자마자 이제 2011년도 12월 달에 아버지가 죽고 그러고 나서 들어서자마자 4월 달에 우동 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숙청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로부터 그 2012년 1년 동안 일어난 일은 아버지에게 김정일에게 충성했던 모든 신하들을 밀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리용호 총참모장이 해임되고 또 처형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영춘, 김정각 인민무력부장들이 해임되고 사실상 숙청이죠. 이제 그게 1단계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2013년도에 자기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하는 일종의 친인척에 대한 숙청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장성택을 처형하고 고모 김경일을 사실상 정치적 식물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자기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네.
그리고 장성택의 추종 세력을 숙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 김정은 자기가 발탁했던 인물들이에요.
네.
그 현영철이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을 숙청하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 스스로 아버지 세력 다 몰아내고 자기가 발탁했는데도 그 가신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숙청해 나간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한 집권 초기에 숙청 작업을 벌였는데 어떤 것들인지 다시 네.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이제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죠. 그리고 95년도에 바로 그 함경도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단에서 쿠데타 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쿠데타라는 거는 김정일 정권을 둘러엎겠다는 그런 쿠데타죠.
네.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가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숙청됐죠. 숙청되고 처형당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95년부터 권한의 행군이 시작이 되니까 막 주민들이 막 떠돌아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주민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이 기회에 육군단 사건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난 자기는 신하들이 자기한테 다 충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95년도 쿠데타 사건 이후에 97년부터 심화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엘리트들에 대해서 보다 심화해서 성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약 2만 5천 명을 정리를 하죠. 숙청을 하고 한 40여 명이 처형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정은 시대에도 보면은 고모부 장성택이 어떻게 보면 반당 반혁명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고모 장성택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누구도 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피해망상적인 측면에서 엘리트들을 숙청하면서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아버지하고 비슷하죠.
네. 이 비슷하면서도 이 김재일 위원장과 예. 김국봉위원장의 숙청 정치의 차이점은 있나요?
아, 물론이죠.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권 초기에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한테 충성할 수 있는 신하들만 골라내고 좀 더 좀 적대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내치는 작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김정일도 김정은도 집권하고 한 2년 차가 좀 지나면서 이 숙청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첫째 이제 그 김정일은 대부분 교화소나 정치적 수용소로 보내서 정치범 수용소요. 보내가지고 나중에 다시 쓸 놈들은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네. 김정은은 공개 처형, 아주 잔혹하게 공개 처형하는 것이 김정일 시대하고 좀 많이 다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숙청 목적 면에서 보면은 김정일은 당시가 경제난이 아주 심각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잠재적 적대 세력을 내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경제난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민심 수습용으로 활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김정은이는 이 자기 콤플렉스로 권위 확보, 무조건 권위 확보, 나한테 대드는 놈 무조건 처형된다. 네. 불경죄죠. 예를 들면 건성건성 박수 친다든지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졸았다든지 지시불이행이라든지 주로 이런 용도 그 제목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그 김정은하고 김정일하고 다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김정일은 장성택한테 숙청을 맡겼습니다. 조사를 시켜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숙청한 다음에 민심이 동요하니까 다시 숙청 지도 세력 중에 일부를 골라내서 처형을 하면 역숙청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민심을 무마하고 상호 견제하는 노련한 통치술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보면은 후견 체제 몰아내고 친인척 몰아내고 자기 체근에 발탁한 측근도 몰아내고 지금 뭐 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재일 위원장의 숙청 정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김정일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95년도에 숙청을 시작해가지고 한 98년도 정도에 심하저 사건을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조명록, 김영춘, 현철의 김기남 이런 핵심 엘리트들, 자기한테 진짜 충성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남아서 김정일 죽을 때까지 한 13년 정도를 같이 가거든요.
네.
이거를 우리가 그 독재국가에서 독재국가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그 독재자와 충성스러운 엘리트들을 포진하는 지배연합이라 그러는입니다.
네.
그 지배연합이 안정적인 지배연합이 있을 때 그 독재정권이 안정되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김정일은 한 4, 5년 정도 숙청을 하고 이제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해 가죠. 그런데 김정은은 인민무력부장 5번 갈아치우고 총참모장을 4번 갈아치우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자기 측근 실세 엘리트들도 지금 막 처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김정은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
네. 또 누구도 지금 자기 권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컴플렉스 내지는 나이가 어리고 경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김정은이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아니면 독재자로서의 완성도가 좀 높아져야만 자기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좀 없어지고 정상적인 독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앞으로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3, 4년은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말은 안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층이 예.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을 텐데요. 그 엘리트층의 예.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벌써 이제 최근에 한 2, 3년 정도 김정은이 뭐 마식령 스키장 세포 등판 목장이죠. 그 다음에 저기 뭐 평양의 10만호 아파트 건설 뭐 물놀이장 뭐 이런 건 막 사실 재정도 없어요.
네.
돈도 없는데 그냥 국가적인 사업을 막 벌리거든요. 그런데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공포에 질린 신하들은 아이고 맞습니다라고 올소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제 이런 정치 때문에 북한의 사실은 앞으로 대내외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런 이 누구도 숙청될 수 있는 상황에 공포가 만연되게 되면은
네.
사실은 엘리트들이 어쩔 수 없이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저는 과거 역사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후삼국 시대 태봉의 궁예가
네.
자기 관심법이라는 이름으로 부하들을 계속 의심하면서 처형해 나가죠. 자기 와이프도 이제 죽이고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그게 공포에 질린 그 신하들이 왕건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왕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쩌면은 이 상황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독재자의 마지막은 측근에 의해서입니다.
네.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해서 독재자가 끝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김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펼치고 있는 숙청 정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교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